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량이 좀 적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많이 읽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서 그런데 사실 제 지금 기분으로는 한 15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15장까지 하게 되면 하고요. 8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8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8장에서 7장까지가 한 마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락을 좀 나눠봅시다. 나중에 이렇게 유인물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8장부터 어디로 가죠? 이게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와요?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5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와 이방의 교회, 그러니까 왜 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탄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15장까지가 나오고요. 15장,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인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하면 뭐 떠올리세요? 바울의 전도 떠올리잖아요. 바울이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많이 떠올리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 중심적 사도행전은 그 16장에서부터 18장, 19장까지인가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 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 그리고 재판 이렇게 해서 바울 사역의 일기 이기 전도 시대에서의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시대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우리가 가진 생각에서 사도행전 찾고 바울이 뭐 전도했던 때로 많이 집중된 이유가 뭐냐면 서신서 때문에 그래요. 서신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서신서의 배경을 찾아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죠.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냐면 바울의 배경이 됐던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자체는 1단계 예루살렘 시기가 있고요. 왜 유대교였던 그 초기 예수 공동체, 그렇죠? 예수 공동체는 사실 유대교의 부흥을 추구하는 거였지 유대교의 폐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유대교의 폐기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을 이야기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유대교에서 이방인을 향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형태가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죠. 재판 이야기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빌립이죠. 빌립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전도와 유대교 전도 사이에 있는 게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게 사마리아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사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선언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어떤 악한 영적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했죠. 어떤 악한 영적 고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 사마리아적 가치를 지금 빌립이 끊어내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죠? 그 악하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시몬에 대해서 사마리아적 가치, 아까 얘기했던 자기중심적 어떤 효용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시몬에게 권위적 선언,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권위적 선언으로 그것들이 이제 깨어짐을 선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권위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아나니아의 삽비라게 했던 거, 시몬에게 했던 거 보시면요. 바울 사역이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이방인 마술사에게 권위적 선언을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맨 처음 나타나는 부분이 권위적 선언이에요. 권위적 선언의 부분들을 읽으실 때는 뭘 염두에 두냐면요, 지금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깨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결정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권위적 선언은 뭐예요? 논쟁이 아니에요. 야,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너한테 잘해주는 부분도 있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가 하나님에서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자기식의 틀과 가치에 갇혀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폐쇄적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딱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위적 선언을 하시는 부분들에서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부분이겠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권위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보여지는 이 율법주의적 가치에서 권위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사마리아적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권위적으로 선언하는 부분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표현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하시는 바울에게 하시는 선언도 권위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통적인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적인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거는 스데반이 죽는데도 끄떡도 안 하죠. 왜? 다른 사람들 막 찔려했어요. 왜? 자기들이 이중성을 자기가 아니까. 근데 바울은 끄떡도 안 해요. 왜요?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이중적이고 돈 바로 성공하길 바라고 돈을 바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난 이게 진짜 맞다고 믿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약적 폐쇄적 유대교를 자기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권위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논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그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이방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방인 마술사에게 그 당시 다원주의적인 종교죠. 그 당시의 신성관 그래서 어떠한 그 당시에 그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 중 그 여러 가지 여신과 남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신관을 갖고 있는 사제단에게 권위적으로 선하신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사도행전의 첫 번째 문법은 뭐냐면요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선하는 거예요. 그 권위적인 선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죠. 그렇죠? 그 선언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아한테는 죽음의 방식으로 나타나신 거고. 시몬한테는 결정적으로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마법사에게는 뭘로? 눈이 어두워지는 걸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사울에게는 환상이 보이는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네가 잘못됐고 네가 생각했던 게 틀려라고 확 권위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로 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그에게 선언하는 어떤 예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기적이라고 해도 해석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오면서 바울에게 스데반이 확 설명을 했어요. 스데반의 관점으로 구약을 확 꿰뚫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 관점은 틀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 관점으로 구약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때부터는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라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설픈 친구들에게는 사실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심으로 차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스데반의 설교가 죄책감으로 왔지만 바울은 죄책감으로 안 하고 얘는 죽어도 돼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독하고 악해서? 아니죠.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대해서는 뭐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가 맞냐는 뭐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로 판가름이 되는 거죠. 진리가 뭐냐고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뭐냐고 판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실제가 권위로서 표현되면서 그가 틀렸다는 것이 선언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문법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아 그냥 뭐라고 하는가 보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소경으로 만드셨네. 이렇게 거칠게 하실 때도 있네. 좀 무서운 걸. 이런 톤이 아니라 지금 뭐를 향해서 깨시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깨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적용적으로 보면 여기서 시몬이에서 보면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시몬이에서 보면 내가 성공의 방법,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접근한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실존으로. 그렇죠? 내가 율법의 방법, 어떤 식의 형식을 지켜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형식을 지켜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좋아지는 종교생활적 관점으로 교회를 접근하는 거, 신앙을 접근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아나니아 사파를 통해 나에게 선하신다는 거죠. 마술적인 방법, 마술적인 방법은 뭐 나중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막 뭘 맞추고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되고 이런 걸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지혜, 포인트, 와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처럼 하면 돼, 저 사람 말처럼 하면 성공해, 저 사람 말처럼 하면 실패 라고 하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속적인 가치관, 성공의 방식, 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성공과 안정의 방식, 그것을 향한 어떤 미신적인 개입, 신적 개입을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게 아니라 권위적으로 선언하시는 거고, 바울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은 그런 어떤 미신적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껍데기만 대충 해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맞는지를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나름대로 원리를 세웠는데 그게 틀린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이교구만 제일 무서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교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사랑하시죠. 왜요? 그 의도가 좀 다르잖아요. 의도가. 이 셋은 어때요?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자 함이나 이타성도 없죠.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알고자 함과 이타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선의로 반응하세요. 하지만 넷 중에 뭐가 타인에게 가장 괴롭습니까? 세 번째가 타인에게 가장 해롭습니다. 왜요? 스데반을 죽이고도 끄떡도 안 하는 건 바울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요 케이스가 있는 거죠. 내 뭐에 대한 공격? 난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내가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학습하고 공부함으로 세워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은 예전에 사회주의에서 봤던 느낌들 그분들 되게 이타적이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상당수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헌신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갖고는 어떤 도덕적 가치는 되게 탁월한 것이나 그래서 지금도 체게베라바 같은 분은 되게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지향했던 기준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냐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죠. 혁명을 한번 성공해서 쿠바에서 이제는 지도자로서 지도층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어떤 메시아적 이미지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존경스러운 게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게바라를 존경한다고 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다고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은 반군이셨고 그렇죠? 어떤 물리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류의 정권을 세우신 걸로 세우려고 하시니까 그가 이루었던 이상형은 현재 쿠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죠. 바울은 약간 그 캐릭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 내가 보기에 고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맞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위적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이 얘기를 중간쯤 하냐면요 사도행전 있다 보면요 처음엔 감동적인데요 그 다음엔 개가 개고 얘가 제예요. 처음엔 베드로가 누구 살릴 때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땐 감동이 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바울도 누구 하나 일으키고 막 이제 얘도 누구 하나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아 비슷비슷한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나니아 사피라 때 딱 각 잡고 얘기할 때 뭔가 특별히 없는데 그 다음 계속 각 잡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약간 뭐 똑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법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화법.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권위의 화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가치의 왜곡을 하나님의 실존을 어떻게 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잘 안 깨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난 이게 그래도 맞는 거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 지키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뭐 얼마나 오버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사실 내 내부에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건 말씀 해석이 아니라 권위적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에게 어미하고 두려우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주여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심판자로 오시고 판단자로 오셔서 내 잘못 때문에 선언하소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야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아 내가 진짜 잘못된 거구나 라고 딱 인정할 수 있게 권위자로 오소서라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좀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화법 중에 나타나는 두 번째 화법이 뭐가 있어요? 치유의 화법이 있죠. 치유의 화법은 근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복음서에 익숙해지신 치유의 화법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고치는 거에 있어서는 뭘 표현해? 물론 권위가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뭐가 더 표현돼요? 표적. 여기에 대한 상징성이 더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으키는 기적들도 대부분 어떤 기적들이에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거기 가는 상징성.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때문은 빼고 어떤 뭐 때문인가 내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이 왜곡되어져 있고 내 삶이 죽어있는 뭐 현재 내 인생의 왜곡과 병든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회복하실 수 있는 치유자, 회복자로서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기적들을 이끄실 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너의 회복자시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단증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아 그냥 아 저 사람이 영빨 있는 사람이다. 신권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단지 그런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건 뭐예요? 그 사건으로 가진 메시지성을 표현하는 거죠. 상징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영적이고 내적인 게 강하죠. 그렇죠? 영적이고 내적인 게 강해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내 죽어 인생에서 살아나고 앉은뱅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되고 눈먼에 눈뜨게 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메시지가 두 번째 치유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설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일 많이 외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가장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량 뭐 포맷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설명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스테반의 설교를 보시죠. 조금 이따 바울의 설교도 보세요. 다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보시죠. 뭐예요? 설명합니다. 뭘 설명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해요. 그렇죠? 구약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지금에 일어나는 이 의미가 좁게 얘기하면 지금에 일어나는 이 의미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현재의 의미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구약을 이해해야 그렇죠?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의 말씀에서 통찰 있게 그 언어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뭐 해석적으로 알고 있어야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아 지금 일어나는 게 자꾸 기적, 이적, 어떤 와 이런 현상적으로만 자주 보이는 이유가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사도행전을 사용한 액센트 선언이나 치유 액센트 말고 이 설명의 액센트 이 일이 일어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이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면 라고 간단하게 구약부터 쭉 훑어내려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그 설명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관점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사람이 이 예수의 관점으로 재정리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구약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네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제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툭 지나가면서 하는 표현이지만요 니고데모 그 고넬료의 집에서 얘기할 때 이제는 심판다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판다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딱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 이거 이런 건 예수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올 거 없이 총리가 처리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심판관이 돼서 야 너 내가 딱 펴보니까 너 이때 이랬고 하지만 내가 네가 나 믿었으니까 다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있어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는 진정한 우리를 진짜 우리가 평가받을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예수가 전한 사랑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는 뜻이 뭐예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건 평가인데 내가 맞느냐 틀리냐를 평가받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가 전한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 얘기한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얘기한 심판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좋은 데 가냐 안 좋은 데 가냐 이런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열마대왕이 앉아있냐 하나님이 앉아있냐 부처님이 앉아있냐 우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굉장히 형상적이고 자극적이고 신비적인 접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상상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자들로 가면 아 거의 부처님이나 열마대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양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심판자라고 얘기할 때 뭘 뜻하는 거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은 거고 얘가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미들이 제대로 해석되어져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설명 우리가 이해해야, 아 이게 지금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메시지, 언어 패턴이 되는 거죠. 좀 더 응용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여러분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거는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선언성을 통해서 깨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평가자고, 아, 하나님 맞구나 어떤 논리예요? 개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자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 멀고 앉아 있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회복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안다는 거에 그 적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 번째 적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쫙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내 개인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내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 없는 것 같고, 난 억울하고, 난 좋았고, 난 하나님 필요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해석선이 있었는데, 내 개인사를 쭉 다시 한번 해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잘못했었고, 하나님께 그래도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설명이에요. 그렇죠?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했던 게, 아 옛날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요? 아니죠. 자기 개인사에 대한 재해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잘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내가 껍데기만 하면서 속으로는 나 좋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럼 사실 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해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개인사가 재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잖아요. 일단 세 번째, 설명의 화법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화법을 통해서 세계사라는 표현을 써보죠.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 개인사가 사실 어떤 의미로서 흘러왔는지가 스스로 재해석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해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합니까? 선언이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주로 섞어서 나타나지만 엔딩은 항상 뭘로 나타나요? 선언으로 나타나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선언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제일 어렵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의 영이 지금도 살아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네가 예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가 예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에 이제까지의 틀을 깨고 진짜 하나님의 주관성을 깨닫고 이제까지의 내 무너짐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생명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대를 갖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왜곡돼서 생각됐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번째 화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화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 부활을 선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제까지 했던 내 인생의 해석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무너지고 파헤쳐지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세워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에 대한 테마적인 해석입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어지는데요. 그게 반복을 그냥 이야기 흐름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갈등구조의 결말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옆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바라보면 사도행전을 그냥 테마적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한 강의로 끝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뷰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앵글을 가지고 전체를 보셔야 전체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을 개인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개인사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이 좀 잡히시죠? 왜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좀 있으면 날라다니잖아요. 이제 뭐 바울 이제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곧 막 엄청 막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막, 그렇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뭐예요? 거리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면요, 거리감이에요. 왜? 아, 그때는 대단한 시대였나 보다. 그렇죠? 그때는 위대한 시대였나 보다. 그리고 요즘엔 그런 일은 안 나타나잖아 라고 생각해요. 왜?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이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멀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굉장히 자기 확신이 넘치시는 목사님이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뭐 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해서 성령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사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막 해서 마가의다락방처럼 울부짖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울부짖으면서 그걸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고, 뭐 맨날 맨날 하면 이상한 데로 가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든가, 인생의 원타임, 원큐, 한번 기대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든가. 근데요, 정말 그런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너무 현상적으로 접근하면요, 초대교회 시대만 제대로 된 교회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안 된 교회고 이렇게 가거든요. 저는 죽은 사람이 이제는 좀 자주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앉은 일어나야 되고. 근데 요즘엔 병원이 너무 좋아서 요 로봇 다리 그냥 붙여주시니까 아예 없는데 막 교정, 요즘 보통 있으면 교정인데 뭐 아예 로봇 다리 붙여주셔서 이렇게 다 걸으시니까. 성경에서 없는 다리가 막 나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요즘엔 좀 더 잘들 하고 계셔서 굳이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하여튼 포인트는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이슈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정리해 가시다 보면 조금 더 적용적인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역동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8장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갔죠? 그래서 첫 번째, 뭘 선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적 가치가 잘못됐다는 걸 선언하고, 아,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그러니까는 성경을 단숨에 읽으시면 원래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게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미드는 가끔 그렇게 보죠. 옛날에 로스트 정도는 밤새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미드 쫙 보면 갑자기 박혀나가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놀이터 뒤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없어요? 약간 너무 훅 빠져서 있다 보면 난 나이 들었나 보다. 내가 맨 처음 그렇게 본 드라마는 여명의 눈동자예요. 알아요? 여명의 눈동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고등학교 때 상영을 해서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비디오 테이프로 전체를 빌려가지고 1부부터 마지막 부까지 한 이틀에 걸쳐 내가 쫙 봤는데, 하, 예. 그리고 그 마지막 회 이게 최재성이 딱 죽었는데, 하, 그냥 난 다시 살아도 이렇게밖에 못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딱 죽거든요. 근데 막 내가 그 드라마 끝나고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끝났는데 그냥 나는 방학 때인 대학생이야.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스케줄이 끝나. 이 역사의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빠져있네.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성경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오늘 분량 조금 잡았어요. 딴 얘기인데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일독을 쫙 이해가 되시면서 하시면요, 계시록까지 딱 읽었을 때 막 주체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너무 빠진 거죠. 하여튼 그래도 그게 이제 좋아요. 한 번 정도 그래 보시는 게 하 있습니다. 이해가 전체적으로 되면서 일독을 하면요, 무슨 드라마의 세계에 쫙 빠졌다 나온 것처럼. 저도 좀 스물 몇 살 때 신대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섯 살 때 그랬나 본데, 한두 달에 일독을 딱 하고 그러니까 눈 뜨면 계속 읽은 거지 그것만. 그렇게 읽고 한 달이면 다 읽어. 한두 달이면 다 읽어. 딱 읽고 세미나에 몇 명 안 앉았는데 입 다시지 말고 했는데 이러는데 계시록이 딱 끝났는데 막 예수님이 지금 막 창문 열면 오실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읽으시면요,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하죠. 사람들이요,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큰 감동을 못 느껴서 자꾸 내가 이런 감정적인 건데, 그 여로보암 시대의 그 천년의 왜곡이 풀려나가는 순간이에요. 되게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마리아가 골칫덩어리였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열왕기에서 그 사마리아 스토리를 쭉 기억하신다면, 북이스라엘 스토리를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딱 깨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선언이 되죠.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어디로? 땅끝으로 향한 복음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를 딱 통해서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한 것이다? 땅끝을 향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이 얼마나 독특한 사건인지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너무 선교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조금 뒤에 읽으셨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밥 먹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요, 할례 파들이, 할례파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 일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그 당시 교회에 있는, 그 당시 이방 유대인들, 이방인들 신자가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이요 다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이방인의 집에서 밥 먹었다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빌립의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과격한 행동이었는지 그때. 왜?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안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도 뭘 했어요? 보고도. 와, 뭐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막을 순 없지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그렇죠?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뭐 방언 터지고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때 빌립이 뭐라고 선언해요? 물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세례를 안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세례를 선언하셨다. 그러니까는 빌립의 그 사건이요, 당시에 빌립이 있었던 상식의 시대에서는요, 되게 이상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고넬료 얘기하면서 같이 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두 사건이 굉장히 큰 무게 비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 스토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8장에 사마리아와 땅끝을 딱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언하고 묵은 역사가 깨어진 것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들을 선언하는 게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회심합니까?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사울의 회심 장면이 감동적인 이유, 감동? 사울의 회심 장면은요,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사울의 회심 장면이 중요한 건요, 테마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울은 어때요? 권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버리십니다. 그렇죠? 왜요? 아까 얘기했던 3번 케이스라고 했죠. 자기는 이타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이타성을 하고 있어요. 얘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하는 너 사실 이기적이잖아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타적인 자기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자꾸 싸워요, 지들끼리. 나는 이타적이기 때문에 화해가 잘안 돼요. 왜냐하면 얘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면 야, 그럼 반반 먹자. 이게 쉽게 되거든요. 좀딴 얘기지만. 하여튼 가치 충돌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가치의 근본이 달라버리면 충돌이 심해지는 거지. 하여튼 사울은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정을 갖고 이게 뭐라고 선언하세요? 권위적으로 선언하시죠. 그렇죠?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신을 괴롭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하나님의 대행자 되심과 그리고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네가 얘기하는 율법의 기준과 다르다. 뭐가 맞는, 그럼 사울의 기준은 뭐예요? 뭐가 맞는 걸 정해놓고 그거 그 맞는 걸 하지 않은 자를 척결하는 방식이죠. 뭔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회를 주고 새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는 걸 정해놓고 이게 안 맞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건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왜요? 그거는 병원균 같은 거잖아요. 보통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게이 사람의 나쁜 사고방식이 유포돼서 이 사람들을 다 망치잖아요. 얘를 잡아야죠. 그러니까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얘를 없애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제 사울한테 이제 득득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께서 시키는 법칙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교회와 유다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지 라는 딱그 어떤 면에서 이제 현재 이슬람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떤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하는 요 가치를 사울이 쓰던 가치였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신 게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신 일에 발목을 붙잡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자주 하는 얘기죠. 따뜻한 선함에 대한 얘기를 몇번 했었는데 하여튼 물론 여기서 사울이 딱 선도 아니지만 하여튼 사울의 액센트 중에 더 문제가 나타나는 액센트는 이 액센트고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권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눈을 멀게 하시죠. 눈을 멀게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네가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선언이죠. 그렇죠? 네가 본다고 생각한 거, 네가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 그게 사실은 어둠이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게 뭐예요? 눈 멀게 하시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눈 멀게 하시는 그 선언 이후에 뭐가 나타나요? 눈뜨게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치유. 소경이 눈뜨게 하시는 네가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으나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등장한 게 사울의 사건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선언이 들어있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너희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방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선언성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에게서 치유에는 단지 치유가 아니라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와 이가 화해하는 어떤 선언, 메시지의 선언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다음부터 바울의 설교가 그 뒤편에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율법적인 가치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치로 재해석해서 통전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재해석해내는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 장면이 뭐가 나타나요? 사울이 가진 사울의 개인의 대담이 아니라 사울이 뭘 되게 딱 상징해요? 변화되지 않는 개인의 주로 말미암은 변화에 모든 포인트를 같이 딱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 장면이 굉장히 사도행전 대표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내 눈앞에서 한번 짜잔 나타나시지 이렇게 가면 좀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한번 짜잔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다, 진짜 맞아요? 막 홀로그램 아닌가? 막 이렇게 짜잔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짜잔 나타나시면 하나님 진짜 있긴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제가 직접 여쭤볼 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거? 그냥 우리는 약간 그런, 지금 사울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내가 짜잔 하니까 나 있지? 있는 건지 알겠지? 그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에 잘못됐으면 권위적인 선언,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치유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선포, 막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잘못해왔던 해석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이 사울의 장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것들의 얘는 구조적인 의미에서 흐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조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건 매기했죠? 8장에 사마리아와의 땅끝, 그리고 9장에 뭘 세우십니까? 이방인을 향한 사도 세우심. 딱 이렇게 사실 흐름에서는, 역사의 흐름에서는 이 개념이에요. 얘는 테마적 해석에서는 사울의 변화가 갖는 이 네 가지 상징성의 의미, 인간의 변화에 대한 선언성이 담겨 있는데요. 역사적인 순서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을 향해서 이제는 사마리아의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간다는 선언, 그리고 이방을 향한 사도를 세우심, 10장에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종교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교회를 향한 선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한 것만큼 중요한 게 시기적으로 사울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 로 세워지는 부분. 그래서 베드로 중심적인 얘기에서 15장까지는 베드로와 사울이 교차적으로 나오고요. 15장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퇴장하고 사울이 주도적으로 나오는, 바울이죠.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부분? 이방을 향해서 끌고 나가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요 13, 14, 15, 뭐 8, 9, 10, 11, 12, 13, 14, 15 요 부분에서 제일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요. 성령이에요. 앞부분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주인공을요, 성령으로 딱 배치합니다. 빌립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그걸로 내려갔어요? 빌립이 이방전도에 대한 전체적인 전격적인 이해를 갖고 내려간 게 아니죠. 그쵸? 사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다 결단을 믿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만나주시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끝까지 버티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환상으로 말씀하니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강조되냐면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진짜 하나 이제까지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종교에서 새로운 의미의 종교, 새로운 의미,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탄생시킨 걸 누가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선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주 등장하시는 건 그 선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게 당연해졌는데요, 초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예요. 그렇죠? 어려운 이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유대교였어요. 근데 유대교의 패러다임을 다 부정하면서 유대교의 핵심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보편적으로 완성되어졌다고 해서 유대교적인 패턴이 아닌 새로운 세계 종교가 탄생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창시자가 등장하면, 마호멧 같은, 그렇죠? 어떤 창시자가 등장하면, 혹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시원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 사실은 예수가 가르쳤던 건 그게 아닌데,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가 가르쳤던 건 그게 아닌데 교리는 바울이 재정립해보는 거야. 그래서 산산수훈 예수 가르침 내용이랑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서신서랑 얘기가 갈라져. 이신칭의를 예수는 얘기한 적이 없어. 막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에서 뭘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것이나 베드로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독교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둘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주도에서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새로운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방전도의 주축이 돼버리면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한게 돼요.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되게 캐톨릭에서 많이 높이잖아요. 일대교황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그에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교회를 세우는 가장 주력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출신 성분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출신 성분을 짜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회심자의 이미지가 많지 사울이 위대한 이런 이미지를 사도들이 만약 그걸 가졌다면 열두 사도가 아니라 그 한 사도에게 이렇게 집중돼 버렸겠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땅끝의 선언은 누가 합니까? 생뚱맞게 빌립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누가 시작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빌립이에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쵸? 그럼 누가 이것을 이루어냈어? 라고 한다면 바울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어? 하면 베드로예요. 그쵸? 그럼 셋 다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때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강권하셔서 라고 얘기해.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런 이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되게 강조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 왜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종교였던 여호와라는 신앙이 왜 이제는 이렇게 다들 전파하고 다니는데라는 그 고넬 그 뭐죠 이게 누구한테 쓴 거지? 이게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쓴 거잖아. 몰라요. 넘어가요. 하여튼 누가복음과 네, 까먹어. 그냥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데오빌로한테 쓴 거잖아. 그냥 데오빌로 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만드신 것이다. 선성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으로 가봅시다. 어렵진 않죠? 하늘에서 보좌이 내려오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깨끗하고 하신 것들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세 번 보여주시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죠. 거기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미 얘기했죠? 여기 가서 밥 먹었다가요. 기독교인들한테 같은 형제들에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간 거나 거기서 함께 거한 건 굉장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에 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베드로를 완고하다고 몰아가면 좀 위험한 게 그렇진 않아요. 아, 베드로가 거만하다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상식의 한계가 그러니까는 자기뿐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쓰고 있던 상식의 한계가 그거였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가치를 쓰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요. 유대교를 보면 예, 이게 간접전도죠. 되게 굉장히 간접전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의 개념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분별된 삶, 태도, 기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엑센트였지 그들에게 그들을 유대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되잖아요.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까지 니네들이 수천 년간 써왔던 그 유대교 틀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베드로가 되게 완악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도 먹으라고 하는데 난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안 해야 되는 행동들 우리한테 안 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좀 죄송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당시에 이만큼 과격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성적인 이미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서 야 그렇게 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시험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걱정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먹어라고 한 사람 보여주셔도 아 이게 시험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저 안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쇼킹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선하다고 한 걸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베드로 입장은 뭐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걸 더럽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더럽다고 해놔서 내가 더럽다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더럽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깨끗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썼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썼던 방식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선언을 하셨다라고 베드로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럼 여기서 더럽다고 한 게 뭐냐, 이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교라는 틀을 사용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유대교라는 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뭔가 율법, 절기 이런 거 다 지킬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중심 이미지가 중심 주제가 가면 다른 형식들은 이제까지 형식들을 통해서 그 주제를 담았는데 이 주제가 확실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다른 형식들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라는 선언을 하셨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15장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그냥 역사적인 거죠. 아, 왜 유대교라는 지역교회가 세계교회라는 기독교로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제를 설명해주기 위한 보조장치들은 이젠 필요 없는 시점이 왔다. 그것을 쓰지 않고 얘기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적으로도 곧장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여기 봉천동에서 여기 오시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있어요. 보면 가끔 이렇게 신림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보시죠. 이렇게 낙성돼 있지 않나 그 교회가? 보면 뭐 초막절 집회 뭐 이렇게 막 해요. 유월절 집회 이렇게 해요. 그쪽 라인은 뭐예요? 그리고 토요일에 예배드리시죠. 뭐 하는 거예요? 그쪽 라인은 구약에 쓰던 걸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논쟁이에요. 여기서 논쟁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도행전 요 부분은 스킵하시는 거죠. 굉장히 긴 고민의 과정이 있어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됐는데요. 이 부분이 스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적인 성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약에서 썼던 걸 신약에서 왜 안 쓰냐라는 거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드리느냐? 태양절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는다. 그래서 건강에도 다 안 좋은 거다. 안 먹는 게 좋다. 오징어 먹지 마라.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지 않냐. 좀 더 나아가서 야 사도행전에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선지국은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다 하지 말고 다 이제는 율법은 다 폐하지만 요건 그래도 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요건 해야지. 라고 이제 얘기하는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이 현재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들이 현대도 되게 많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한국 사회에서는 뭐도 더 강해요. 뭐 우리가 몇 개를 정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야 그래도 요거는 지켜야지. 뭐 이게 새벽 기도인 경우도 있고 십일조인 경우도 있고 주일 성수인 경우도 있고 뭐 술 문제 주초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섹슈얼한 거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는 거의 그걸로 정했으니까 야 요건 해야지라고 딱 하고 그거를 결정해서 요거는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일정한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뭘 하는 거예요? 의미를 담는 보조장치예요. 형식은 항상 의미를 담는 보조장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형식이나 절대적인 건 전혀 없어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뭐예요? 증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는 그래도 꼭 드려야 된다. 예, 맞는 말이죠. 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내 자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자라는 걸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뭘 담는 거예요?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근데 야, 일주일보다 한 달에 한 번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주도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깨닫는데 한 달에 한 번 풀타임으로 딱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아 그래? 그럼 그 방법이 그 주제를 담는 데 더 좋은 그릇이야? 바꿔도 돼요. 개신교의 형식은 없습니다. 이제 뭐만 있어요? 방식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진짜 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모세가 쓴 걸 내가 아니라고 해도 될까? 베드로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고 모세가 쓰여놓은 걸 내가 읽었는데 이걸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지금 이들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왜? 틀이 오히려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형식을 지켜야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런 형식을 지켰으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틀이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틀을 안 쓰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근데 너무 지나간 옛날 얘기죠. 그렇죠? 왜 전통적인 종교가 왜 전통적인 유대교였던 종교가 왜 기독교가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더 이상 틀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왜 핵심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라고 이제는 해석하는 거. 아, 그랬구나라고 교회사를 아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단이나 얘기할 때는 써먹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 적용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틀에서 적용적인 메시지는 우리한테는 형식과 메시지, 우리가 형식과 메시지의 틀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의 숨 무형식의 형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무형식의 형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요, 무형식의 형식을 주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것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받아들여요. 이거 자체를 새로운 형식으로 받아들인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형식이죠. 아주 낮은 기준이죠. 아,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돼. 아주 낮은 형식. 그냥 저기보다 조금 더 유연한 형식적 기준을 쓰는 공동체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낮은 형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패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진리를 지향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식을 짜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을 짜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형식 자체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방식. 형식이 필요 없어져서 내용도 같이 사라질 때가 많은데, 형식 자체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방식. 마치 형식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방식. 그것도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실수예요.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진짜 핵심 메시지, 거기에 모든 형식들에는 의미가 담겨,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이미 아까 사도행전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내 인생의 갱신, 인생의 재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향한 앞으로 나아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전달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형식들을 창출해내셔야죠. 근데 그 형식은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만 되는 거예요? 단지 징검다리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근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형식에 대한 오해된 접근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형식을, 그러니까는 왜 그 뭐예요? 제치기를 한 식교나 그런 류의 이단들이 창출하냐면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존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형식은 안 지키면서도, 안 지켜도 되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되게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형식주의적, 진정한 의미의 형식주의자의 관점에 볼 때면 형식을 이왕 지킬 거면 성경에 나오는 형식을 어렵다라도 다 지켜야지, 니네들이 대충 만들어온 형식을 지키고서는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되게 부당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은요, 교회의 왜곡에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 있습니다. 딱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때요? 자의적 형경 해석이죠. 그냥 뭐 이 문맥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요. 그러면 거기서 C라는 단어만 쫙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합쳐서 C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요, 성경 해석을. 그럼 이게 한국교회에서 안 하던 거예요? 하던 거예요. 옛날에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씨앗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씨앗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가봅시다. 여기도 씨앗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창세기를 가봅시다. 씨앗이 나오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검에 나오는 씨앗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단어 설교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는 씨라는 의미는 문맥이 다르고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씨라는 의미는 문맥이 다르고요. 누검에서 얘기하는 씨라는 의미는 문맥이 다른데, 그냥 그렇게 단어로 짜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기괴한 해석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거예요? 하던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어서 휴거가 일어나고 곧 뭐 지진 해 일어나면 곧 예수님 와서 이게 다 죽고 이런 생각을 한국 교회 교인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종말,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한 발짝만 더 나는 거, 뭐 날짜만 정하면 이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은 왜곡을 하잖아요. 그건 그 외국에서 좀 더 나가요. 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단 경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서의 그 일정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서 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형식에 대한 거입니다. 내가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형식을 하고 안 하고의 싸움으로 다른 사람과 논쟁과 분쟁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게 마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죠? 이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직접 기록하셨던 형식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이제는 요 틀은 그만 써도 돼 하고 탁 터세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살아있어서 그 속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지금도 딱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한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지. 응? 메카 가듯이 순례를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또 딱 가서 진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딱 들어가서 양 한 마리 딱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아 뭔가 그 형식적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식을 지킬 생각이면요 그게 제일 셉니다. 형식적 감동,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괜찮다라는 그걸 받으려면요 메카와가 있는 것처럼 그 마오멧이 사역했던 그게 딱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딱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지금 안 썼고 남아있으면 더 좋죠, 그쵸? 그런 거 딱 있어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올라가서 십자가 한번 쓰다듬고 딱 오는 게요 형식미에서는 극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인격적인 교제로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종교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직접 만남으로 해서 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네 인생의 미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네가 이제는 네 틀을 깨고 나를 권위자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있으면 이제 전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또 전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들을 지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한번 예루살렘으로 순례 갔다 와서 거기서 현재에도 레위지파의 뭐 몇백 대 손인 누군가가 해주는 대제사장 얼굴 보고 제사 한번 드리면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큰 감동을 느끼고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이제. 돈 좀 이제 초대형 교회에서 또 이제 비행기 전세기 띄어가지고 또 가겠지 이렇게 쫙 줄 쫙 서서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아, 내가 이렇게 뭐 설명하면 안 봤으면 말을 말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세 번 반복해요. 베드로가 직접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두 번 반복해요. 그렇죠? 여기서 사건으로 나오고요. 나중에 간증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이 고넬료 사건은요. 거기서 사건으로 나오고요. 베드로가 선언하면서 얘기하고요. 15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가 아니다 뭐다? 이제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시는 거다. 그것이 있으면 전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전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네가 어떤 틀이 필요하다면 써라. 하지만 그 틀을 썼는데도 그게 안 됐다면 그가 잘못된 틀을 쓰거나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고 어느 틀을 안 썼는데도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강해요. 약간 패러다임화 시키고 형식화 시키는 거 그렇죠? 유난히 강해요. 그리고요 그게 꼭 어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막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자기만 하면 되는데 금요예배 열심히 다닌 다음에 옆에 구역장부로 너는 왜 안 나와 이런단 말이야. 너 구역장이 금요예배 안 나오면 언제 구역원을 위해서 중보해 딱 이래버려요. 언제 하긴요 지 하고 싶을 때 하겠죠. 어? 버스 타고 하건 지하철 타고 하건 지 하고 싶을 때 하겠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맛봤으면요 그 형식이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되게 심해요. 학벌주의도 그거예요. 야 서울대 연구대 정도는 나와줘야 좀 똑똑한 애일 거야. 그거 안 나와줬으면 안 똑똑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예 틀려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말 맞아요? 아니에요. 서울 연구대에도 멍청한 애들 있고 저같이 지방대 와도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똑똑하지 않아요? 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자꾸 훼손시킨다는 거죠. 금요철에 열심히 해서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건 맞죠. 근데 그게 보편화되는 건 이게 되게 심해요. 자기가 방언을 해서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왠지 남들도 다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새벽교 들어서 깨달았으면 새벽교 나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거고, 내가 매주 주일 예배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되고 주일 예배가 내 신앙생활 핵심이면 주일 예배 빠지는 것들은 진짜 약간 신앙도 없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하면 어떤 은혜의 감동을 경험했으면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고, 어떻게 알아? 재정으로 주시는 감동이 11조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받은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부인이 안 와서 우리 와이프가 오면 막 이러잖아. 그럼 집에 갈 때 뭐라고 한다? 하, 또 지가 필 받아가지고 본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딴 얘기만 겁나 했다고. 오늘 안 왔네. 다행이다. 하여튼 10장 11장에 중요한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고요. 10장 11장 9장 아니 10장 11장까지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무슨 얘기하죠? 12장에서 이제는 베드로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안디옥 교회의 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보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탄압이 나타나서 사실 야고보가 죽죠. 야고보가 죽는 얘기, 그리고 베드로가 옥무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헤롯이 죽는 얘기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마디만 더 하죠. 원래 이게 12장부터는 13, 14, 15장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 간단하게 또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 왜냐하면 12장에서 베드로나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이 좀 내려가고요. 13장에서 이제 바나바 사울 사역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본격적인 건 아니고요. 바나바의 사울의 동역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역 시대와 싱글 사역 시대를 자꾸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졌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나바 사울 동역 시대는 누가 주도했어요? 둘이 같이 주도했어요. 투톱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바나바도 이방을 위한 사역자였지만 사울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때는 이 바나바 사울이 있은 이후에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나바랑 사울이 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이방에 진짜 교회가 고넬료라는 한 집안의 사건이 아니라 이방에 진짜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보고 그때 전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이 사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왜냐하면 거기서 이방인들을 회심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교회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총회가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해요? 그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5장까지 완전히 이 새로운 종교의 출현에 대해서, 유대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 유대교적 기독교죠. 유대교적 기독교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선언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형식 속에서 있는 구원에 대해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서신서에 보면 어때요?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래도 유대교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했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고 우리가 약간 이단적이고 우리가 집단 개종이라도 집단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으라는 것 때문에 이제 논쟁되는 부분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시라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아니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또 하나는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투옥과 해방의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선언적인 메시지는 아니고요. 선언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그 사역자를 향한 메시지죠. 사역자에게 어떻게 돼요? 사역자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항상 바울이 계속 겪었던 거.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테마 뭐예요? 고난의 테마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와요. 다 사도행전은 권위적인 선언, 그리고 하나님 그 치유, 그리고 설명, 초대, 그리고 고난과 회복 뭐 이런 부분이 나죠. 근데 고난과 회복은 약간 좀 다른 게 왜요? 이거는 이렇게 선언하는 개념이고, 이건 어떻게 해요? 그 선언 속에 동참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이미 그 선언 속에 동참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맞게 회복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탑3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 명만 특별히 데려가실 때 누구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셨어요. 그렇죠? 요한은 뭐 했습니까? 계시록까지 쓰죠. 끝까지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야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적으로 제일 높았던 사람은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요한도 아니고. 재밌죠? 결국은 친인척이었어. 젠장. 응? 예수님 3년 사역하실 때 우리 형 미쳤나 보다 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래놓고는, 하여튼 얘가 예수님의 동생이란 이유 때문에 했어요. 왜? 설교할 때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예수님 동생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그러니까 본인 예화 들면 그게 다 형 얘기잖아. 하, 우리 형이 내 예수님이야. 와, 간지 작살. 진짜 우리 형 예수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하여튼 야곱이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니, 탑3였던 야곱은 여기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최소한 예수님한 3년 고생했는데 이제 햇살이 든 거잖아요. 그럼 뭔 했어야 돼요? 사실 탑3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러고 있으면 동생 야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교회 수장을 하든가, 아니면 바울처럼 이방사도로서 부름받든가, 뭐 그런 걸 하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야고보의 죽음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메시지는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하신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자 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자꾸 최종적인 낙관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이거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면서도 이게 환상인 줄 알고, 믿음 없이 환상인 줄 알고, 아, 나온 다음에 내가 진짜 나온 거네 하고 감동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아,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열어서 구해주시는데도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못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의 해석적 관점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 관점이에요. 결국엔 무조건 잘 된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낮추시고 이방 교회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요, 정치적으로도 핵심 교회였고요, 지도 교회였고요, 세계 교회를 주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기 전까지. 하지만 사도행전 통해서는 어떻게 가냐면요, 사도행전 통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적인 확대를 얘기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핍박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고통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해나가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해요.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이 베드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졌으나 이 장은 뭐로 끝나요? 결국 승리로 끝나긴 합니다. 헤롯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핍박자, 강력한 핍박자였던 사람은 결국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은 그 바닥에서부터 결국 노임받았다라는 얘기가 이 장의 메시지이긴 해요. 근데 이게 플로타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 다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뭐가 있다?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마침내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무너질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에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거라는 그 승리의 메시지에 단지 물리적인 회복, 물리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취의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야고보도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어디서? 천국에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폼이 있어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흐름이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구약에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그렇죠? 요나단의 신앙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윗보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윗보다 좋았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골리앗 하나 때려잡는 게 힘듭니까? 혼자 수만 명의 군대 앞에 칸자를 들고 혼자 뛰어드는 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센 놈 한 놈이랑 싸울래요? 아니면 나랑 힘 비슷한 놈 만 명이랑 싸울래요? 여기는 어떻게 돌을 잘 던지면 될 것 같기도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그냥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항상 다윗을 격려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사울처럼 죄인처럼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장애인이 되고요, 다윗 밑에서 빌어먹는 신세가 돼요. 요나단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죽고 내 가정과 내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 다윗의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했어요? 세례요한이 있죠. 나는 퇴화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하나의 테마예요. 거기 야고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존재하고요. 성경에는요 승리자로서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에서는요 주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셋을 3년을 훈련시켜 놓고는요 하나는 미리 죽입니다. 가장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아우 그냥 고생만 해도 죽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가장 먼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십니다. 물론 스데반이 있긴 하지만 사도들 중에서 그런 메시지도 이제 지엽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메인 테마는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가지 테마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하고 계신가 네 가지 테마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테마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고넬료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가에 대한 부분들 다른 편은 왜 이제는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의미인가 의미는 더 이상 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형식이라면 논리적인 의미라면 형식 속에 새겨놔야 돼요. 하지만 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무슨 의미로 갔기 때문에 인격적인 의미로 갔기 때문에 형식에 매여 있지 않은 거에 본격적인 교제 그런 말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독교 핵심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형식 많이 얘기하는 거는 기독 그러면 차라리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야 돼요. 사실 형식을 그렇게 많이 하려면 그러니까 봉천동에다가 이렇게 대충 지어놓고 오늘부터 초막절 지키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분 유대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되시면 됩니다. 저기서 자기들이 새로운 유대교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런 식의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형식과 의미에 대한 관계의 텐션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한국교회 이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무엇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잘 전달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걷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걷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 있으면 살아나게 하시며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틀 속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셔서 우리의 묵은 생각들을 깨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권위 있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사와 내 개인이 있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를 말미암아 내 심령의 새로워짐이 부족했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사로잡고 나갈 때 주님께 우리를 살리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